이상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7월 말까지 모든 미국인에게 접종 가능한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크리스마스까지는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 CNN 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방식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이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말까지 6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인에게 모든 미국인에게 접종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했을 때는 말 그대로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었다며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동안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인력 부족이 큰 어려움이었지만 전직 의사와 간호사 등도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통해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백신 접종에 주방위군 등 많은 군병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접종을 위한 충분한 공간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언제 정상으로 돌아갈지에 대해 과도한 약속을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다음 크리스마스까지는 지금과 매우 다른 환경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1년 후엔 훨씬 적은 사람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얀마에서 오늘 이달 초 군부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의 쿠데타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AP통신 등은 군부가 주말 동안 시위 진압을 위해 병력을 투입하고 인터넷을 차단하며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한 조치 등이 시위를 더욱 확산하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도로 곳곳에는 마치 차량이 고장난 것처럼 앞부분 후드를 들어올린 채 내버려진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언론들은 군부가 양곤에 추가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새로운 방식의 시위라고 전했습니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병력들이 양곤 등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군병력 이동 뒤에는 대규모 살상과 행방불명, 구금이 이루어졌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수도 네피도에서도 공무원과 직장인, 농민 등 수만 명이 수치고문에 석방을 요구하며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경찰은 이미 수출입법 위반으로 기소된 수치고문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자연재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신장 자치구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유린 등과 관련해 중국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CNN 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 신장 자치구역 내 인권 유린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대가가 있을 것이고 시진핑 주석도 그것을 알고 있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소리를 높이는 데 있어 국제적 역할을 재천명할 것이라며 중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근에 항공모함 두 척을 전개한 데 이어 오늘 구축함을 투입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이날 구축함 너세람이 국제법에 따라 스프레틀리 제도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레틀리 제도는 중국이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입니다. 미군은 앞서 이달 초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즈호와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를 전개해 남중국해 지역에서 훈련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중국은 각국이 국제법에 근거해 남중국해에서 누리는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존중해왔지만 이를 명분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30개 회원국이 오늘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참석합니다. 국방장관들은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나토 임무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나토는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6월 발표한 2030년까지 나토의 비전을 제시한 나토 2030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말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의제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미로 외부 문화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7주년을 맞아 전 COI 위원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기회의를 다시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조업체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영상물 시청 등 반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법제화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빌미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외부 정보의 파급력이 높다는 반증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외부 문화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담은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 유포자는 사형,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6일 VOA에 이번 조치는 코로나 시대 북한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상적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외부 세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공격하는 데 전염병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f you go back and look at the 80-day mobilization period and the preparation for the party congress, the idea of quarantine, you know, just kind of took over. It became a slogan. It became politicized. And so I think that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 관영 매체들의 코로나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초반에는 북한 당국이 공중 보건의 문제로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80일 전투 당대회 준비 기간부터 코로나 차단이 구호가 되고 정치화됐다며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를 경제와 주민 사상에 대한 통제를 되찾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사상사업 강화를 강조했으며 이 같은 기조는 1월에 열린 8차 노동당 대회, 2월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로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외부 문물을 악성 종양이라고 지적하며 중앙부터 도, 시, 군에 이르는 연합지휘부를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조선중앙방송 보도입니다.
우리 혁명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위협하고 일심단결을 저해하는 악성 종양을 단호하게 수술해버릴 혁명적 의지와 결심을 천명하셨습니다.
영국에서 탈북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는 북한 당국이 최근 사상 통제는 물론 시장 활동을 통제하고 특히 돈주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정부의 말하자면 수송자금 받치에 대한 이런 게 지금 내려가고요. 그걸 만약에 안 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들 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람들 단속에 들어갔거든요. 그 하나 예로 평양에서 개인 장사를 하던 사람이 65만 달러를 지금 북한 정부에다 기부를 했어요.
북한이 최근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외부 정보의 파급력이 높다는 반증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정부가 외부 정보 유입에 맞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추가적인 사법적 처벌 조치를 채택했다며 북한이 외부 세계와의 정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is losing this battle, especially under this COVID lockdown. and the draconian restrictions that they have put in place, the information campaign coming in from the outside world is even more effective.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 봉쇄와 관련된 엄격한 제한 조치들을 도입한 가운데 외부 세계의 정보 캠페인은 더욱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 정보전에서 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에 절박하게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과 정부들이 전개하고 있는 정보 유입 활동이 북한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가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외부 정보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탈북한 이현승 씨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배척하는 움직임은 과거부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게 된 것은 외부 정보가 많이 유입돼 통제가 힘든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정보 유입은 그 북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단비처럼 그냥 쭉쭉 흡수가 되거든요. 북한에서 듣는 선전물만 보다가 뭐 대북 전단이라든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완전 새로운 소식이고 새로운 세계거든요. 그런 소식을 듣고 정보를 보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그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깨어날 때는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이제 뭐 우리식 사회주의라든지 북한 정권이 뭐 지상낙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믿지 않게 되거든요.
2014년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김마태 씨는 북한 당국의 외부 정보 단속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그렇게 계속 나갈수록 완전히 막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제가 일시적이지.
사람들이 이 호기심이라는 게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남한 문화를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이 그것을 여성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몰래몰래라도.
박지원 대표도 북한 주민들이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정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며 사상 통제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2021년이잖아요. 이 사회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또 90년대까지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진짜 먹여 살리는 줄 알고 정부만을 믿고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굶어 죽었다면 그 일이 순산부터 사람들은 정부가 자기들을 절대 살릴 수 없다는 걸 다 느꼈잖아요. 저는 옛날처럼 효과를 못 본다고 봐요. 더 이제 마네킹을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면 오히려 불만이 더 커질 것이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것이에요.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자료로 꼽히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오늘 즉 17일로 발표된 지 7주년을 맞았습니다. BOA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 저자와의 인터뷰 등 두 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첫 COI 위원들의 제안과 보고서의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COI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로스만, 소니아 비세르코 전 위원 등 3명은 보고서 발표 7주년을 맞아 오는 22일 시작되는 제46차 UN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16일 확보한 제안서에 따르면 전 COI 위원들은 먼저 UN 안보리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기회의를 다시 열고 이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인권 촉진이 평화의 장애물이 된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이는 전체주의 국가의 자기 실현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확대와 관련한 협상을 위해 인권 유린 문제를 거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COI 위원들은 또 최종 보고서가 대중에게 널리 읽혀지기 위해서는 더 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종이로 보고서를 재발간하고 특히 한국어로 번역된 보고서를 보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UN 인권이사회가 이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UN 서울인권사무소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결정하고 독립적인 전문가나 패널을 임명해 최신 상황이 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안에 반영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통제와 대응이 인권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2월 17일 발표된 COI 최종 보고서는 총 372쪽에 달합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 태국 내 탈북자와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와 전문가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를 통해 COI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돼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어 위원회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반인도 범죄를 구성한다고 공식적인 국제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16일 VOA에 이 최종 보고서가 북한인권 운동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말했습니다.
Committed.
북한 정권의 최고위층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북한 내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COI 보고서가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와 범법 행위의 근본 원인은 결국 북한의 일당 정치 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의 독재 체제에서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 이동과 거주의 자유 침해, 식량권과 생명권 침해, 자의적 구금, 고문, 사형, 납치와 강제실종 등 북한 정권에 의한 9가지 인권유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낙태와 성폭력, 장기적 굶주림에 이르게 하는 비인간적 행위 등을 포함한 북한 정권의 다양한 인권 침해들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8만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북한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위성사진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와의 보고서는 가해자들에게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해 국제사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반인도 범죄를 저지를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the situation of DPRK should be investigated and perpetrators held to account for.
하지만 불행하게도 북한 주민들이 정의를 되찾게 하고 북한 정권이 책임을 지게 하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COI 전 위원들은 이번에 내놓은 제안서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 7년이 됐지만 2014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의 변화는 극도로 작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장 권위적인 문서이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인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The COI report was truly the most authoritative document. North Korean human rights.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 보고서를 미래를 위한 기반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북한 내부에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의 나디라 코트 북한 담당 연구원은 유엔 안보리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has not held a meeting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for
코트 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공식 회의를 열지 않았다면서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더 관여하고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COI 위원들은 이번에 내놓은 제안서에서 피해자들이 진실과 정의를 되찾고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 범죄에 대한 기소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COI 위원들은 ICC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회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합의를 통해 다른 방식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조업체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활동은 지난해부터 거론됐는데요. 최근엔 금전을 노린 사이버 해킹과 사이버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와 북한의 해킹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제약회사인 파이저를 겨냥한 북한의 해킹 공격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북한의 백신 제조업체 해킹 소식은 한국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코로나 백신 제조업체인 화이자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측 정보위 위원인 하태경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사이버 공격 중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 시도가 있었고 화이자는 탈취됐다고 했어요. 해킹 당했다고.
네, 화이자는 미국 등에서 사용 승인을 얻어 현재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을 제조한 업체입니다. 화이자가 북한의 공격으로 실제 기술 유출 등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화이자 측은 북한의 해킹 공격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노리고 제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북한 해킹 그룹 등이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인도, 한국 등의 제약회사 7곳과 또 백신 개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킹의 주체가 알려지진 않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로이터통신 등은 북한 해킹 그룹이 미국의 존슨앤존슨과 노바백스 그리고 한국의 셀트리온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공격 목표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북한이 노리는 건 제약업체들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술만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IBM은요, 백신 유통에 필요한 저온 공급망을 노린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크리스 크랩 전 미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 국장은요, 공격의 배후가 북한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온 공급망을 노렸다는 것은 해커들이 스피어 피싱 등을 통해서 제약회사와 또 연구원들의 암호를 알아낸 뒤 이들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백신 유통 관련 논의 내용과 분배 방법 또 과정 등의 정보를 빼내 기술로서가 아닌 완성품으로서의 백신까지 노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북한은 자국 내 코로나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백신을 노린 사이버 해킹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킹에 성공해 백신 제조 등의 기술을 얻는 데 성공하더라도요, 북한 내 제조에 활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켄 구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they really don't have the infrastructure, I would think, but maybe they do, but I don't think to actually make use of the.
네, 구스 국장은 백신 관련 해킹 공격은 북한의 열악한 기반 시설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내 직접적인 활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요, 해킹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암시장에서 거래하거나 다른 제약회사 또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려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튜화 민주주의 소재단 연구원도 백신을 노린 북한 해킹 그룹의 공격을 금전적인 목적과 연관시켜서 설명했습니다.
You know, what if they employed ransomware? The North Koreans have done that in the past through the WannaCry attack.
하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017년에 시도한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돈을 요구한 전례가 있다면서 북한이 제약회사 등을 상대로 해킹 공격을 시도해 기밀을 암호화한 뒤 이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공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특히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한 활동이 활발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최근 내용이 일부 공개된 올 상반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북한이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이버 해킹을 통해 탈취한 금액이 3억 1,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분석업체인 채널리시스는요, 2020년 한 해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 가운데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공격이 2억 7,500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라고 지적하게 됐습니다. 이 업체는 해킹 규모도 중요하지만 특히 북한이 자금 세탁 방법을 진화시키면서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현재 포착되는 대표적인 특징은 전통 금융 시스템이 아닌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를 통해 자금을 유통하거나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계좌인 어드레스를 수천 개 만들어서 추적을 까다롭게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되는 북한의 또 다른 해킹 활동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사이버 연구원들을 노린 활동입니다. 이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과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 해킹 그룹이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의도적으로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 등은 북한 해커들이 다수에게 일괄적으로 시도하는 스피어 피싱을 넘어서 허위로 꾸민 계정 활동으로 연구원들과 신뢰를 쌓은 뒤에 이들에게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화 연구원의 설명 다시 들어보시죠.
Targeting them through direct messages on Twitter, and you know they build a relationship first, and then.
하 연구원은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목표물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 먼저 관계 구축에 나선다며 이는 북한이 이 같은 사회공학적 계획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사이버 해킹 활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외부 지원과 수입 등으로 메워야 하는 실정인 가운데 북한 당국의 코로나 국경 봉쇄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곡물 수요량은 550만 톤이지만 지난해 생산량이 440만 톤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중 접경 지역엔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농촌진흥청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북한 식량 작물 생산량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 작물이 모두 440만 톤으로 지난 2019년도 464만 톤에 비해 5.2%인 24만 톤이 감소했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작물별 생산량은 쌀이 202만 톤, 옥수수가 151만 톤, 감자와 고구마가 54만 톤, 보리와 콩류 및 기타 잡곡이 각각 16만 톤과 17만 톤이었습니다. 특히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9.8% 줄어들면서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처럼 지난해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로 전반적으로 불량한 기상 조건과 8월과 9월 태풍 피해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7월과 8월 사이 긴장마와 폭우로 인해 일부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됐고 8월 태풍 바비와 9월 4일 마이삭, 같은 달 7일 하이선의 영향으로 작물이 쓰러지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작물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김관호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북한 농경지 유실은 물론 올해 농사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감옥은 그래도 농경진 있고 어떻게든 모래를 심으면 나오는데 홍수를 다 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농경지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4만 헥타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면 그런 것들을 그러면 농경지를 다시 일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더뎌질 것 같다는 얘기죠. 장비도 없고 또 유류도 지금 없는 상태고 뭐 그런 면에서 그래도 농경지 복구가 좀 더뎌지면 농사질 땅이 없는 거잖아요.
장기화한 대북 제재,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자연재해로 북한이 이른바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농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주민 10명 가운데 6명이 식량 부족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기준 북한 주민 63.1%가 식량 섭취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한 약 104만 6천 톤의 식량 부족량이 발생했다고 추산하면서 이는 6개월 전 추정치인 95만 6천 톤보다 9만 톤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로 인한 식량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농무부는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는 지난해 말에도 또다시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확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8월과 9월 사이 발생한 태풍이 식량 취약성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식량을 전년에 전망한 64만 1천 톤보다 2배 이상 많은 158만 5천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해마다 식량 부족분을 외부에서 지원받거나 수입해 충당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1년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지난달 말 VOA에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복합적인 상황이 지난해 북한의 식량 안보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직후 상당히 이른 시기에 국경을 닫은 북한의 조치는 식량 안보 상황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봉쇄로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와 씨앗 등을 들여오지 못했고 육류와 농산물 등 모든 식품 수입량도 줄어 식량 상황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북전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미국 내 구호단체들은 북한의 국경 봉쇄가 내부 상황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 대규모의 식량과 비료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식량이 북한에 상당히 유입되는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당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약속했던 식량 60만 톤 지원을 거의 다 이행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한 2013년 무렵 급격하게 축소됐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2018년부터 다시 활발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미 국무부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기 위해 개설한 여러 웹페이지에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재 이행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는 웹페이지가 마련돼 있고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무부의 웹사이트로만 본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꽤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기본 소개 페이지 외에도 북한을 특정한 다수의 별도 웹페이지가 마련돼 있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내용도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국무부가 북한을 소개한 페이지에는 미북 관계와 미국의 대북 원조, 양자 경제 관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설명돼 있습니다. 국무부는 두 나라 관계와 관련해 1882년 조선시대에 두 나라가 평화와 우호, 상업, 항행 조약에 따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1883년 미국의 외교 사절이 한반도에 도착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 한국전쟁 등을 거쳐 한반도가 한국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현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원조에 대해선 과거 미국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기근과 자연재해 때 식량을 긴급 지원해왔다며 현재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신 미국의 민간과 종교단체 등 비정부기구, NGO를 통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과의 양자 경제관계를 소개한 항목에선 북한이 남침을 했던 1950년대 미국은 완전한 경제적 봉쇄 조치를 취했고 이후 몇 년간 이 같은 미국의 제재가 일부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여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따라 현재 북한은 이전 미국의 제재 등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부과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이 같은 소개 페이지 외에도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주제로 한 별도의 웹페이지를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꾸민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만큼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공간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발표된 총 7건의 미 대통령 행정명령과 한 건의 대통령 포고문 그리고 미 의회의 각종 법안과 미 연방관보 등이 게시돼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 발표된 북한에 대한 각종 주의보와 함께 미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 등의 제재 조치에 대한 상세한 소개로 이어지는 링크들도 이 페이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신고자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 중인 점도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독자적인 웹사이트 dprkrewards.com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웹사이트의 개설 소식을 알리는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입니다.
Today, the State Department is launching a new website, dprkrewards.com.
이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신설 웹사이트에는 자금 세탁, 사치품 대북 수출,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사이버 행위 등 대북 지원 활동에 관여하는 이들의 금융체계를 붕괴시키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웹사이트 개설 전에도 사법 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북한을 별도의 항목으로 다뤄왔습니다. BOA 뉴스 함지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핵 문제를 시급한 우선순위 과제라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국들과의 대북 정책 조율이 활발해지면서 정책 검토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모든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1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미국의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다음 조치를 언제 보게 될지 시간표를 제시하진 않겠지만 동맹과의 조율이 아주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 국무부가 북핵 문제를 시급한 우선순위 과제라고 표현하고 동맹과의 조율이 활발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미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활발히 작용 중이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다루되 그리고 빨리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국이 갖고 있는 입장과 내용들, 경험들을 상당히 빠르게 지금 수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의미로도 일단 액면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는 다음 달 중이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북정책의 실무 최고 책임자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임명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까지는 동맹국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취임한 직후에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대북 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변수는 북한의 도발 여부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다음 달 실시로 가닥이 잡힌 미한 합동 군사 연습을 빌미로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에 어떠한 도발을 하느냐가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북정책 리뷰와 대북정책 전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1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에 북한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 검토가 오래 걸릴 사안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나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다고 해서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초점을 맞춘 치밀한 협상안을 만들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내에선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북한 측의 진정성을 놓고 거부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력 강화를 내세운 것도 대화 의지에 대한 미국 측의 불신을 키운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방향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얘기하는 비핵화라는 게 CBID도 아니고 또 북한이 얘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거는 미국도 포함된 상호 군축을 얘기를 하는 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스몰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즉 하노이에서 했던 것처럼 영변 플러스 알파 대 뭐 제재 완화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협상을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신범철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북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 등을 위한 관여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런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먼저 대화를 제의하되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거나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는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포괄적 대북 정책을 강조한 데 대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군이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세계적인 국제안보 관련 학술지가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작전 개념도 계속 승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안보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학술지가 최근 한국의 대북 군사전략을 분석한 연구 논문을 실었습니다. 미 하버드대와 MIT 대학이 공동 발간하는 학술지 국제안보는 최신호에 진퇴양난의 재래식 대응군, 한국군의 억제력 전략과 한반도 안정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대응군이란 적성국 전력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자산과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언 바우저 덴마크 왕립 국방대 교수와 헨릭 힘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공동 작성한 이 논문은 한국군은 수면 아래서 조용히 독립적인 재래식 대응군을 추구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미국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미 본토가 핵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미국이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오랜 의문에 더해 트럼프 전 행정부의 북핵 타격 위협,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이와 연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한국 사회 내 의심을 키운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정치인들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방위 역량 개선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자체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조성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문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에서 한국형 3축체계로 추진해온 선제타격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대량응징보복 KMPR 사업의 명칭을 바꾸고 재설계함으로써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이루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량응징보복의 명칭 변화가 실질적인 역량 축소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한국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 투자를 확대했고 북한 지도부 타격을 염두에 둔 전략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논문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4년간 중장기 국방계획에 책정한 71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2020년부터 4년간 중장기 국방계획에서는 4배 가까이 늘어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 외 한반도를 둘러싼 전방위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명시했지만 북한의 지도부는 여전히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군의 이런 움직임을 환영해왔다며 정보 감시 정찰, 무인기, F-35 전투기, 이지스 전투체계 분야에서 여전히 미국의 핵심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셈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논문은 한국군이 점점 독립적인 대응군 확보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미국이 초기 대응군 타격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돼 독자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논문은 한국군의 움직임이 한반도의 잠재적 불안정을 야기한다며 대응군의 존재 여부는 북한 지도부의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선제 타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 투사 결정 셈법을 더 촉진시켜 실전 상황에서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 핵뿐 아니라 사실상 지도부를 겨냥한 교리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의 독립적 대응군 역량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에 이번 논문은 한국이 독자적 선제타격 역량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군이 어느 정도 선제타격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세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argue for a balanced defense. To get to a balanced defense, you have to make an overall assessment of vulnerability.
베넷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재래식 또는 핵 공격에 따른 기지 방어 등을 소홀히 하는 상태에서 공격 역량 확보에만 몰두하는 상황은 전반적인 준비 태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국가안보팀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주요 인사들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부를 떠난 인사들이 그랬듯이 대부분 주요 띵크탱크와 대형 컨설팅 업체에 합류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성명을 통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재단의 최고 연구위원으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펜스 전 부통령이 헤리티지 재단과 함께 미래 보수 운동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3명의 전 국토안보부 고위관리들에 이어 최근 헤리티지 재단에 합류한 네 번째 트럼프 행정부 인사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도 워싱턴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최고 연구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있는 비영리단체 닉슨 재단에서 매달 보수적 현실주의와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공동 주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팀을 이끌었던 주요 인사 대부분은 그동안 전직 관리들이 그랬듯이 정부를 떠난 이후 주요 싱크탱크와 대형 컨설팅 업체에 줄줄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댄코츠 전 국가정보국장은 국제 컨설팅 업체 킹앤스펠딩에,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형 로펌 커클랜드 앤 앨리스의 자문으로 합류했습니다.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튜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스탠포드대 후보연구소의 최고 개건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대형 방산업체 제너럴 다이너믹스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를 떠난 이후 특정 단체나 기업에 몸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팀에 합류한 주요 인사들도 대부분 컨설팅 업체나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다 돌아온 오바마 행정부 출신 전직 관리들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대형 국제 컨설팅 업체 웨스트엑스 설립을 도왔고,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 업체에서 각각 수석 자문과 선임 고문을 지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윌리엄 범스 국가정보국장 내정자는 뉴욕과 런던 기반의 글로벌 금융서비스 업체에서 활동했습니다. 웬디 샤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메드릴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이끌고 있는 컨설팅 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이끌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자신이 설립한 컨설팅 업체 아시아 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었고, 이전에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부회장과 신미국 안보센터 최고 경영자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VN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서욱 장관은 어제, 즉 16일 강원도 고성군 인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남성의 신원에 대해 민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열린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당 남성이 방수복처럼 일체형으로 된 잠수복에 완전히 물이 스며들지 않게 옷을 입고 6시간 정도 수영을 해 한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이 남성의 상륙 지점인 통일전망대 인근 해상에서 이 남성이 착용했던 잠수복과 오리발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군은 어제 오전 4시 20분쯤 동해 민통선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남성 한 명을 폐쇄 해로를 통해 포착한 뒤 오전 7시 20분쯤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고,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망명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이 2년 정도 단축됐다는 한국 국정원 보고에 대해 탈북군인들은 믿기 힘들다면서도 사실이면 긍정적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해 여전히 대여섯 배 격차가 있는 만큼 복무 기간을 훨씬 더 줄여 젊은이들의 꿈과 행복권을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한국국가정보원장이 16일 국회에서 북한이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한국 국회 여야 정보위원회 간사들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남성은 현 9년 혹은 10년에서 7년 또는 8년으로, 여성은 6년 혹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으며, 국정원은 군 제대 인력을 경제 현장에 투입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다는 겁니다. 북한군 사병의 복무기간은 과거 13년이었다가 지난 2003년 전민군사복무제 채택 후 남성은 10년, 여성은 7년, 특수부대는 13년으로 의무 복무 기간이 정해졌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북한군 출신 탈북군인들은 16일 VOA에 복무 기간이 2년 정도 단축됐다는 국정원 보고가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다소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군 복무 중 2016년 중동부 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김강유 씨입니다.
뭐 일단 단축됐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네요. 왜냐면 군 병력이 모자라서 요 정도 의무제를 바꾼다고 했었는데 군 병력을 감축한다는 건 좀 너무 믿겨지지가 않네요.
2013년에 입대했던 김 씨는 아직 동료들이 군 복무 중이라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좋은 소식이겠지만 여전히 남북한 군인들의 상황을 비교하면 북한 젊은이들에겐 청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 육군 사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북한과 여전히 대6배 정도 격차가 납니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따르면 남녀 모두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장교 48개월, 군용기 조종사는 9년 등으로 남성 사병들의 복무 기간은 북한과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12년 서부전선을 통해 망명한 정한을 씨는 복무기간 단축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서도 사실이라면 북한 군인들이 반신반의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와 이거는 정말 눈치비 틀린데요.
반신반의할 것 같아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뒤돌아 보니까 뭐 자기가 입당도 못하고 잃어먹은 것도 별거 없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쉽지 않죠. 네.
북한 남성은 군대에서 10년을 보내야 입당 혹은 후보 자격을 갖는데 기간이 단축되면 사회 편입에 대한 기쁨과 함께 제대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을 것이란 겁니다. 정 씨는 2011년 입대한 자신의 북한군 동료들이 제대를 곧 앞두고 있다면서 한국군 병장들과는 고민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다르죠. 우리 친구들이야 뭐 들어가서부터 자기 자격증을 딴다거나 뭐 수능을 재수한다거나 그런 친구들도 정말 많잖아요. 다양하게 전역하고 나서 뭐 내가 복학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서 뭐 내가 성적을 좀 더 올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자기 전공 수업들을 많이 읽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내가 나중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 분야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북한에는 그런 건 없어요. 뭐 자기가 당장 내일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하니까 열심히.
북한 특수부대인 11폭풍군단에서 13년을 복무한 뒤 탈북한 이용길 씨는 자신의 복무 기간과 비교하면 7, 8년은 파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격적 너무 좋은 소식이죠. 일단 줄어든다면 엄청난 희소식인 거죠. 북한 군인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또 어떻게 보면 북한 젊은이들이 요즘 저 북한 정권에 대한 반항심이 요즘 많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 넘어온 군인들이라든가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이제는 막 북한 정권이 뭐라고 하든 막 신경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 반항심이라든가 이런 걸 좀 낮출 수 있는 게 어차피 군대 나갔다 빨리 해야 된다 하면 조금 좀 그나마 그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상비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 씨는 그러나 북한 군인들의 시각이 아닌 세상을 체험한 뒤 북한 군대를 보면 7, 8년은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길다며 남북한 병력 규모를 감안해도 최소한 5년 아래로 복무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CIA에 따르면 북한 병력은 2019년 기준 11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한국 국방부가 지난 2일 2020 국방백서에서 밝힌 한국군 병력 55만 5천 명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앞서 북한군의 복무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며 이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재임 중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에 군에서 장기간 복무하는 건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권과 선택권을 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27년 2월 17일 스위스의 교육자로 학교를 세워 독자적인 교육 방법을 실천한 페스탈로치가 81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페스탈로치의 묘비 명에는 모든 것이 남을 위해서였으며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1746년 취리히에서 태어나 취리히 대학교에 재학 중 애국자단체에 소속돼 사회운동에 가담했으며 1771년 농민학교를 세웠으나 실패하고 사색과 저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1798년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스위스로 밀려왔을 때 슈탄스의 고아원을 설립하고 전쟁 고아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 독자적인 교육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를 분석해 계층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시정은 정당한 교육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어린이는 어린이 고유의 세계가 있는 인격체임을 주장해 1700년대 어린이들을 무시하던 당시 사회적 교육관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교육 역사상 최초로 교직단체를 조직해 교권을 위한 선한 싸움을 벌였던 페스탈로치는 1808년 스위스 교육협회를 창설해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스위스 교원노조의 기초가 된 교사 조직이었습니다. 페스탈로치를 교원노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생 교육사상가로 활동하며 은좌의 황혼, 린하르트와 게르트루트, 백조의 노래 등 수많은 저서를 남긴 페스탈로치는 현재까지도 교육자의 아버지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63년 2월 17일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 미국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1981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농구팀에서 활약을 시작으로 1982년과 83년 대학 최우수 선수로 뽑히고 1984년 미국 프로농구 NBA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데뷔 첫해 신인상을 시작으로 정규 시즌 최우수 선수 MVP, 챔피언 결정전 MVP, 올스타 MVP 등 다수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어 조던, 공중을 날아다니는 조던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1993년 아버지가 강도에 의해 살해당하자 그 충격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2년 후 다시 복귀합니다. 시카고 불스에 복귀한 조던은 약해져 있던 시카고 불스를 다시 최강의 팀으로 올려놓아 96, 97, 98, 3년 연속 리그 3연패에 성공하며 말 그대로 신화를 달성합니다. 2003년도에 은퇴한 마이클 조던은 현재까지도 대중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고향 노스캐롤라이나주 인근 병원 설립을 위해 $1,000,000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